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두 달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11일 도심 점거 시위가 벌어진 애드미럴티의 마지막 남은 시위 현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날까지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날 사실상 마지막 시위에는 사회운동가들과 민주계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 작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반중 시위는 한때 수십만 명이 참여하며 큰 반향을 불어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완강한 태도와 홍콩 당국의 강경 진압에 결국 두 달여 만에 힘을 잃고 일단락됐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에너지와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로사톰사는 인도에 적어도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 군수업체가 조만간 최신의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해 인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일북협의 때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대표단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서대하 북한 특별조사위원장이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협의 시작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면회를 제안한 것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전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본 독자 제재의 추가 해제 등 대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장관에 대한 장례식장이 1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지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치러진 지하드 아부아인 장관의 장례식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이스라엘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인 장관은 전날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목과 가슴이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의료진은 부검 결과 신체를 가격당한 아인 장관이 최루탄 발사로 질식상태에 빠지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수도 카불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11일 뮤지컬 공연 도중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자살 요원이 16살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이날 자신의 옷 속에 폭탄을 숨기고 강당 안으로 들어가 행사 도중 이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은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독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아프간 정부군 수송버스가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군인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정부군과 외국군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은 올해 말까지 아프간에서 13년간의 전투 임무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훈련과 자문 임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 see you.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 are doing. You can't hide it anymore.
찰스 랭그 미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북한 전문 일본 언론은 북한이 장마당 덕에 식량 위기를 벗어났지만 국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쌀 240만 끼를 보낼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체제가 바뀐 뒤 반인도적 행동에 처벌이 따를 거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강제수용소 간수들과 상급 관리들에게 직접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see you.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 are doing. You can't hide it anymore.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11일 국무부에서 탈북자들을 초청해 열린 북한 인권 대화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강제 수용소 실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가해자를 직접 겨냥한 말리노스키 차관보의 경고는 전반적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Do not be part of this because one day there will b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know your name. So you do not want to be associated with that if you know what's good for you in the future.
언젠가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인권 유린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남북한 통일로 북한 주민이 자유를 찾게 되는 날이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ne day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free. That is inevitable. Whether we do anything about it or not, that will happen.
이어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이 현실화됐을 때 많은 탈북자들이 두려움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of any nation on the earth.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반영한 조사와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계 인권의 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6년 탈북한 조셉 김 씨와 2007년 탈북한 박연미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어려움과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몽골로 옮겨 다니면서 북한으로 송환 위협에 처하면 칼로 자살할 각오까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ith knives, we were ready to kill ourselves if we were going to be sent back to North Korea.
박 씨는 중국 지도자를 만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탈북자 송환은 범죄이며 어떤 나라도 천부적 인권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They are dying there and they are suffering. They are dying for the freedom. And why is it dear? Why it should be so difficult? How many people should we die for this?
조셉 김 씨 역시 중국의 정책을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탈북자 송환은 기본 인권의 침해라며 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That is something that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they are violating. So I hope and I would love to ask them to stop that the actions.
두 탈북 젊은이들은 북한이 장마당과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북한의 변화와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탈북자 신동혁 씨를 인권에 살아 숨쉬는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회담에서 신 씨와 대화를 나눈 일화를 거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신 씨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용감한 젊은이로 평가하면서 그와 함께 섰을 때 세계 인권 선언의 힘과 지속적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씨가 정의를 지지하고 인권 탄압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세계인권선언이 스스로 완결되는 문서가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류샤오보, 이집트의 아흐마드 마히르,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 키르기즈 공화국의 아짐잔 아스카로프 등 현재 투옥 중인 국제인권운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인도적 대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10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공동주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here today not only to bring attention to their plight, but to call for action.
로이스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총회에서 곧 진행될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 법안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랭글 하원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We're concerned for their safety, but because we know that refugees who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 9명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들 9명의 모습을 9일부터 이틀에 걸쳐 모두 공개하며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10일에는 처형설이 제기됐던 두 명의 탈북 청소년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자유연합의 소잔 숄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측의 반응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soon as people started asking about these children, that all of these videos started showing up on the North Korea website, which just underscores.
숄츠 대표는 강제 북송된 9명의 청소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북한이 동영상을 통해 반응했다며 이는 다른 많은 강제 북송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천일교 기자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 기독교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지난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에 호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호주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절차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사일과 핵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아리아 포럼 방식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이 10일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랭글 의원 사무실은 이날 VOA에 두 사람이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미북 간 보다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랭글 의원은 한국의 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류 장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랭글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의회 임기 동안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1971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랭글 의원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23선 46년의 의정생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랭글 의원 사무실은 앞서 랭글 의원이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의회 일정상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번 주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회기 중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3월 랭글 의원을 비롯해 하워드 코블, 존 코니어스, 샘 존슨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으로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1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한 일본 언론이 북한 내부 영상과 현지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장마당 덕에 식량 위기는 벗어났지만 국가 재정난에 빠져 있고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식량 문제는 더 이상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현지 취재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북한 취재팀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쌀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1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내부 정세 보고 세미나에서 현재 북한의 배급은 군대와 당 간부, 경찰 등 우선 배급 대상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들과 농민 등을 제외한 절반가량의 나머지 주민들은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하지만 장마당 덕분에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마당에 가면 얼마든지 쌀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재정난이 북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북한 취재팀장입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식량이 모자라면 수입이 돼요. 시장에 쫙 나갑니다.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배고픈 꽃제비가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면 그 식량 문제는 지금 북한의 근본 그 경제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고 국가의 재정난, 이거는 하나의 좀 그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또 김정은 체제 초반은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2012년 이후론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팀장이 공개한 북한 주민들의 변조 음성입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이어 올겨울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와 연료난이라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겨울이면 물이 얼어 수력 발전이 마비되는 만큼 올겨울 전기난과 연료난이 특히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시마루 팀장은 지난해 8월 지방도시에서 열린 이른바 김정은표 새 10대 원칙에 대한 정치학습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에 이어 김정은 우상화 작업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평성역입니다. 평안남도 평성. 역시 김절 동지 만세였고 김일성 조상화가 태양상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지금 준비 중입니다. 태양산 두 개로 좀 바꾸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벌써 그 후보는 김정동지 만세로 바뀌었고요.
이시마루 팀장은 북한 내부 주민들로 이뤄진 취재원 10여 명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 들어 단속과 검열이 강화돼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쌀 240만 끼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올 한 해 총 300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 나팩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미화 56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지원합니다. 나팩의 이우용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매달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쌀을 보내고 있다며 12월에는 240만 끼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컨테이너로 영양쌀, 북한에 이제 영양실조 걸린 어린애들을 위해서 영양쌀을 매달 보내요, 컨테이너. 네. 12월은 이제 좀 많이 가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네. 100만 끼 영양쌀을 포장을 해서 그거 네 컨테이너 분량이에요.
네.
그거 플러스 이제 해서 이제 8컨테이너. 그래 12월엔 좀 많이 가죠.
이 대표는 한 컨테이너에 약 30만 끼 분량의 영양쌀을 실을 수 있다며 이번 달에 총 8컨테이너의 영양쌀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팩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비롯해 영양쌀 등을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2,300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지원했고 올 한 해에만 미화 300만 달러, 총 1,350만 끼를 보냈다고 이우용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우용 대표는 나팩이 미국의 구호단체 FMSC와 협력해 영양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쌀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단체가 미국 단체가 그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는 건 저희들 통해서 나팩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FMSC도 우리가 또 우리는 그냥 기증도 받고 그 FMSC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포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재료비를 사서 전부 돈 주고
네.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고.
이우용 대표는 나팩이 미국의 구호단체 FMSC와 협력해 영양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쌀은 쌀과 콩가루, 마른 채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첨가된 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쌀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뒤 평안남북도 어린이들에게 분배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특별정상회의가 11일 이틀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참가국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CEO 서미트에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김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새로운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11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 간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도약해 가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양측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 기준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 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 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 정부 인사들과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CEO 서미트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아세안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세계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라며 이제 기업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도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내년에 인구 6억 4천만 명, 국내 총생산 3조 달러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와의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등 양자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갖고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본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2일 열립니다. 양측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신뢰구축, 행복구현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선 2020년까지의 교역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경협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안보 분야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박 대통령과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한 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한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남북 간 합의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남북 당국이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으로부터 기업들의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개정된 북한 측 개성공단 노동 규정과 관련해서 북측으로부터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아, 저희 그 개성공단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는 못하고 아,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오고 간 이야기만 지금 알고 있고 공식적인 대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북한 측의 관련 규정 개정에서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아,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 때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법규인데 그 법규 속에 임금 인상의 기준이라든가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북측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 간 협의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그 3자 방식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식으로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다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이트와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야만 사실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 문제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성공단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어떤 그 기준을 갖고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바뀌려면 어떤 헌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속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상위법을 두고서 어떤 하위법을 바꾼다는 것은 일단 모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임금 그 인상 관련 규정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해진 바로는 북측에서 어떻게 변경했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최저임금 기준을 해마다 연 5% 이상을 인상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어서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개정된 법규는 5% 이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
과열될 수 있는 조짐이 있고 그것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연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하기는 할 텐데 이번에 북측에서 그걸 없앴다고 하면 10%를 요구할 수도 있고 50%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서로 상호 협의하는데 어떤 그 기준점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분한 협의가 또 약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개성공단의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개성공단의 70% 정도가 주로 이제 인가공 업체들로 비중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 인가공 업체들은 개성공단에서 더 이상 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생산가도 높아지고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원가나 이런 부분을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한중 간에 FTA도 타결된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그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라면은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국 단둥 지역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이제 그 근거라기보다는 그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미 이제 그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단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을 노동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보다는 그냥 외화벌이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이것이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정식으로 그런 통보도 받았다고 하면 일단 그렇게 되면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헌법이 개정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할 수 없는 범위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언론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충분하게 공동위원회가 있고 특히 2013년도에 그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남정 중단되고 나서 개성공단은 앞으로 이렇게 정상화를 해서 발전시키겠다. 그 합의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만나서 대화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공단 내에 여러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마다 임금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까?
아무래도 업종별 그 임금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 강도라든가 또는 조업의 그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기업별로 편차가 좀 한 50불 범위 내에서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같으면 노동자들이 임금이 좋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니고 이제 그 지원서를 내도 좋은 대로 많이 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북측에서의 노동자들의 그 배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그 노동력을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 경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고용을 할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면은 임금 문제는 사실 그 기업과의 문제가 되는 거지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성공단은 워낙에 이제 특수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된 요인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제한된 인원으로 하고 있어서 개성공단에 있는 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시장하고는 좀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개정된 노동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개성공단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 불안감을 느끼는 그 기업도 있으신가요?
아, 대다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유롭게 예측을 하고 고용을 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면 결국 개성공단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투자자가 떠난다면 결국 끝나는 거죠.
네. 남북한 당국은 지난해에 이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삼통 문제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 우선 이번에도 나온 것처럼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동위원회 회의가 빨리 재개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간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회담이 좀 연결돼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놔야 개성공단의 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 부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립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가 두 달 반 만에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홍콩 시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두 달 반 동안 이어졌던 도심 점거 시위가 끝났습니다.
네.
경찰은 11일 시위대가 이 마지막까지 점거했던 홍콩 금융지구 에드미럴 시티의 하커트로드에서 시위대 철거에 나섰는데요. 수백 명의 경찰들이 도로에 앉거나 누워서 버티고 있는 이 최후의 시위 참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서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또 인부들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가 설치했던 천막과 장애물들을 철거했습니다.
네,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시위대가 끌려나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거나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심각하게 저항한다든지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가운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언론사 대표, 가수 그리고 야당 의원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위 현장 주변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홍콩에서는 이미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경찰 조처가 예상이 됐었는데 시위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겪었던 불편 때문에 시위가 끝난 것을 환영하면서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위 현장에는 각 나라 언론사의 취재진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몰려서 시위가 종료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네. 자, 홍콩 도심 점거 시위가 마무리된 건데요. 결국 그 시위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진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점거 시위가 행정장관을 완전한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이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결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위가 일어난 배경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행정장관이라면 홍콩의 행정수반을 말하는데요. 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서 시민들 손으로 직접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행정장관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친중국인사로 제한하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지난 이 시위 초기에 홍콩 경찰이 처음으로 최루탄과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자 분노한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이 많게는 시위대가 수만 명 규모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또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이 뿌린 최루가스를 막아내면서 이 최루가스를 막은 노란 우산이 이번 시위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한편 홍콩 경찰은 지난 두 달 반 동안 시위 과정에서 약 650명을 체포했고요. 또 경찰 약 129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이 시위대 측 부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이 시위 지도부를 비롯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이 해산 조치에 저항하면서 체포됐었는데 하지만 대부분 곧바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전해주신 내용이 이 시위 현장을 떠나는 시위대가 다시 돌아올 거란 구호를 외쳤다고 했는데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진정한 직선제 선거라는 자신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네.
10일 시위대가 경찰의 진압을 앞두고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집회를 열었는데요. 대학생 대표로 시위를 이끌었던 알렉스 초우는 시위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영기업인 마이온산업 농업기업 총책임자였던 장신환인데요. 중국 돈 4억 위안, 미국 돈으로는 6,500만 달러를 부패 혐의로 10일 중국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강력한 부패 척결운동이 벌어지면서 고위공직자 여러 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중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게 지난 2011년에 쉬마이용 전 항저우시 부시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6,500만 달러 규모 참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장신화는 지난 2003년부터 이 공금 2억 8천만 위안을 횡령했고요.
네.
특히나 이 뇌물을 약 1억 위안 가까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중국에서는 류테난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의 부패 혐의를 놓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류 전 국장은 이 부패 혐의 규모가 3,600만 위안에 달해서 류 전 국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류 전 국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장신화에 비해서 훨씬 고위급 관리였는데 부패 규모는 10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류 전 국장이 중국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2인자였고요. 또 중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에너지국 국장을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에 지난 2012년에 공직과 당적을 박탈당하는 쌍계처벌을 받은 뒤에 기소됐고요. 이번에 드디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재산도 몰수됐다고요?
네, 중국 법원이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류 전 국장이 직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혹은 아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재물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등으로부터 이 뇌물 약 3,600만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류 전 국장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이 뇌물 수수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도 부패 혐의로 당적이 박탈되고 또 체포와 기소 방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상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 저우 전 위원에 대한 사법 처리 결정에 대해서 이번 결정이 강력한 반부패 노력의 하나라는 사설을 실은 데 이어서 또 국가범 기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반란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우융캉에게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저우융캉이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진핑 체제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처럼 무기징역이나 혹은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 유예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구촌화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중인데요.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에너지와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원자력 에너지 협력 증진 협정을 포함해서 이 정부 간 협약 7개 그리고 기업 간 양해각서 13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이죠. 로사톰은 앞으로 20년 동안 인도에 원자로 12개를 건설하기로 했고요.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석유 1000만 톤을 인도 SR 그룹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재와 또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인도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을 약속했습니까?
네, 두 나라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계속 지연됐었던 5세 대전투기 공동 개발, 다목적 항공기, 고성능 헬리콥터 공동 개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인도군의 교육을 지원하는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네, 양국 정상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두 나라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모디 인도친 총리는 러시아가 인도의 최우선 국방 협력국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항상 인도에 가까운 친구였고 관계가 계속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힘든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좀 가져달라고 주문을 했다고요.
네,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이번과 비슷하게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당시에 러시아 경제가 다시 회복됐다면서 현재 이 루블화 가치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루블화의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올 초에 비해서 현재 65%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 서방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물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불합리하다면서 이 때문에 이 러시아 경제가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이 앞서서 러시아 당국자는 서방의 제재로 올해 러시아가 본 경제 손실이 4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또 이 경제 제재가 양측 관계를 완전하게 파괴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면서 이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관계를 정상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 측은 하지만 미국은 이 제재를 해제하려면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일 신년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착취를 통해서 생산된 상품은 구입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신년사가 내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네. 교황청이 내용 일부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교황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현대판 노예를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타인을 착취해서 생산됐을지 모를 상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근절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전 세계에 많은 현대판 노예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었죠.
네, 국제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이 지난달에 2014 국제 노예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성인과 어린이 3,600만 명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네.
당시 보고서가 북한에도 이런 노예가 10만 8천 명이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현대판 노예라고 그러면 이 불법적인 육체노동 외에도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그리고 강제적인 전쟁 동원 등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 서해안에서는 낮부터 북부 산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눈 오겠습니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에서는 낮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6분 되겠고 해 뜨는 시각 저녁 5시 15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남포 오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중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9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함흥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원산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많겠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여러분을 과학 세계로 안내할 열렬한 과학 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Although we can't use bone marrow transplant to eradicate HIV.
골수 이식으로 HIV를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우리가 치료법을 찾는 데 단서를 주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디오를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는 English with you.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를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은 1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앙정보국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신문 방식이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IA의 특별 신문 방식은 테러 분자를 잡아내고 다시는 그 같은 공격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공개한 CIA 고문실태 보고서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신문 결과가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또 CIA가 법을 위반하고 테러 관련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1일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미 당국이 심각하고 제도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두 달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11일 도심 점거 시위가 벌어진 애드미럴티의 마지막 남은 시위 현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날까지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날 사실상 마지막 시위에는 사회활동가들과 민주계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 작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안에 반대함에 시작된 반중 시위는 한때 수십만 명이 참여하며 큰 반향을 불이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완강한 태도와 홍콩 당국의 강경 진압에 결국 두 달여 만에 힘을 잃고 일단락됐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에너지와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로사톰사는 인도에 적어도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 군수업체가 조만간 최신의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해 인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일북 협의 때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대표단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서대하 북한 특별조사위원장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협의 시작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장관에 대한 장례식장이 1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지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치러진 지하드 아부아인 장관의 장례식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이스라엘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11일 뮤지컬 공연 도중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자살 요원이 16살의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이날 자신의 옷 속에 폭탄을 숨기고 강당 안으로 들어가 행사 도중 이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는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독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물입니다. 대부분 비나 눈, 우박 등이 땅으로 스며들어 형성되는데요. 지하수는 전 세계 민물의 약 30%를 차지해서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주요한 물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하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관계 용수의 절반가량이 지하수인데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나 브라질처럼 심각한 가뭄이 닥칠 경우 특히 지하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수문학자인 제이 파메글리에타 교수가 과학전문지 네이처 기후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 건조지역에서 지하수 취수량이 크게 늘어 더는 자연적으로 보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수가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개발 도상국들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주간 경제 뉴스와 함께 여러분을 과학 세계로 안내할 열렬한 과학 세상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한 내륙 철도 개보수 사업에 외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막심 쉐레이킨 러시아 극동 개발부 차관이 최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의향을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쉐레이킨 차관이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북한 개방과 연관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쉐레이키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외국 기업들의 문을 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금, 석탄을 비롯해서 희귀한 금속 등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도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달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이번 주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0월의 수출 증가율 11.6%와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8%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었습니다.
수입도 예상과는 달리 위축세를 보였군요.
네, 11월 중국의 수입은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3.8%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한참 빗나간 수치입니다.
중국의 수입과 수출이 급락한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수입이 줄어든 것은 우선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요. 지난달 국제 유가가 20% 이상 가까이 폭락해서 수입액도 비례해서 그만큼 줄었고요. 철광석이나 석탄 등 중국의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고요. 또 위안화의 강세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군요.
네, 미국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번 주 갤런당 2달러 72센트를 기록했다고 이 주유가격 조사 전문업체인 런드버그 서베이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들어서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샌프란시스코였고요. 가장 싼 곳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도시 앨버커키로 갤런당 2달러 38센트였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네, 우선 석유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유가 등 원자재를 표시하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런드버그 서베이 측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휘발유 가격이 약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유가가 급등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까요?
예, 한국의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때까지 고용을 보장하고요.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로 일하는 걸 말하는데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정규직 고용 보호지수는 2.17로 22위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 보호지수는 2.29였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독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독일은 고용 보호지수 2.98로 직장인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나라 1위로 꼽혔고요. 이어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오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금 몇몇 산유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이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디폴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많은 경제 용어를 영어대로 쓰는 추세인데요. 이 디폴트 역시 그중에 하나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의 디폴트는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이 공채나 사채, 은행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 이른바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경영 부진, 도산 등이 원인이고요.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정치 혼란, 외환 보유국 고갈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디폴트 위기에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부지역 분리 움직임으로 전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 한 달 동안 20%나 줄어서 99억 달러 정도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러시아가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던 지난 1998년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약 120억 달러였습니다. 국가 채무도 약 6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이미 사실상 디폴트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이번에는 열려라 과학세상 함께 하실까요?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렬아 과학세상 89번째 시간입니다. 열렬아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치료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과학자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의 기본 화학 구조를 밝혀내면서 에이즈와 싸울 가장 유력한 방안은 다른 바이러스로 HIV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파괴되면서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 에이즈입니다. 감염인이 늘어난 반면 사망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HIV에 노출되고도 건강하게 사는 감염인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가 거의 지난 4반세기 동안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인 에이즈를 치료할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유엔은 2013년에 새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는데요. 신규 감염자 가운데 반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삽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연장하는 약들이 그간 여러 종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값이 비싸서 많은 사람이 치료약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소속 과학자들이 HIV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HIV 바이러스를 가진 한 환자가 완치됐는데요. 당시 이 환자는 선천적으로 HIV의 저항력을 가진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과정에서 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얻었을 때 완치됐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에이즈 연구소를 이끄는 마리오 스티븐슨 씨는 연구진이 현재 HIV 치료에 효과가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량으로 만드는 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lthough we can't use bone marrow transplant to eradicate HIV,
골수 이식으로 HIV를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우리가 치료법을 찾는 데 단서를 주었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 환자 몸에서 HIV 바이러스가 뭘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는 장애물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에이즈 연구소의 스티븐스 씨는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HIV 바이러스에 직접 침투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티븐스 씨는 이런 접근법으로 과학자들이 효능이 있는 치료약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The basic science efforts that many of us have been engaged in.
과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진이 노력했던 건 치료약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는지, 또 약을 개발하는데 무엇이 장애 요소가 될지, 그리고 개발한 치료법이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효능이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옮기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절대 해가 없고 또 이런 치료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과학자들이 확실히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과학자들은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고 전망합니다.
사이언스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리나 고속도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가운데 절반가량이 음식 쓰레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작은 개미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es, go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We slaughter termites just for fun, hurrah, hurrah.
사람들은 개미가 도시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지난 1998년 개미가 주인공인 만화 영화 개미가 나왔는데요. 도시에 살면서 불만이 많은 개미 지의 목소리를 연기한 영화 배우 우디 앨런이 영화에서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All my life I lived and worked in the big city.
평생을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는 게 불편하다.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사는 게 두렵고 모든 것이 항상 나를 꽉 옥죄는다는 느낌이 든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개미 진은 갇혀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진짜 개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소속의 곤충 생태학자로 최근 한 생물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저자인 엘사 영스테드 씨는 개미들이 쓰레기를 먹는데 도시에서 이렇게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쓰레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And so what we wanted to see in this study is how much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 알고 싶었던 것은 행정당국이 쓰레기를 걷어들여서 버리기 전에 개미나 기타 도시에 사는 동물들이 이런 쓰레기를 얼마나 없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뉴욕시 공원과 159역에 걸쳐 있는 풀이 있는 중앙 분리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영스테드 씨는 실험 구역마다 핫도그나 감자튀김, 과자 같이 먹음직해 보이는 음식 두 가지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합니다.
One set in a cage where only ants and other arthropods and your tiny animals could get to it.
음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개미나 곤충 그리고 작은 동물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 넣어뒀고 다른 하나는 개미뿐 아니라 쥐나 비둘기 같이 배고픈 동물이 모두 먹을 수 있게 우리 밖에 뒀습니다.
연구진은 공원에 사는 개미가 거리에 사는 자신들과 비슷한 곤충들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어치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ut we found the opposite, where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곤충들은 공원에서 먹는 양보다 두 배나 세 배 정도 더 많은 음식을 거리 분리대에서 먹어치웠습니다. 특히나 이 거리에 사는 개미들이 버려놓은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연구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거리 개미가 도시 거리에 있는 분리대에서 사는 삶에 특별하게 적응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영스테드 씨의 설명입니다.
거리에 사는 개미나 곤충들이 매해 음식 쓰레기를 아마 1톤 이상은 먹을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핫도그 6만 개나 과자로 치면 수십만 개 해당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의 실험은 개미나 곤충이 같은 음식 쓰레기를 놓고 쥐나 비둘기와 경쟁하는데 이런 현상이 도시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That's an important job that they're out there doing that we never really measured or necessarily thought of.
개미 같은 곤충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실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집부엌에 개미가 나오면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데 개미가 집안에서처럼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스테드 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 지역의 다양한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합니다. 영스테드 씨는 쓰레기를 먹는 곤충이 생존력이 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연구 결과 지난 2012년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샌디가 몰고 들어온 짠 바닷물도 이들을 죽이거나 이들의 식욕을 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이 지난 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One and lift off at dawn. The dawn of Orion and a new era of American space exploration.
원래 4일에 발사되기로 했던 오리온은 하루가 지난 5일 우주로 향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미국의 차세대 우주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오리온 우주선 발사에 관심을 자주 보였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번에 발사된 오리온 우주선이 우주 왕복선을 대체하는 미국의 차세대 우주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주 왕복선 사업을 중단한 다음부터 민간 우주선이나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단지 우주 왕복선을 대체하기 위해 오리온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주 왕복선이라면 우주인들을 태우고 그저 지구 주변 궤도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 오리온 우주선은 아폴로 우주선 이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탐험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 우주선을 이용해 장차 달과 소행성 그리고 화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리온 우주선에는 사람이 탄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 없이 시험 성격으로 발사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오리온에 첨단 감지기 1200개를 설치하고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우주인을 태우고 화성을 왕복할 때를 대비한 내열, 진동 같은 여러 항목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겉모습을 보니까 아폴로 우주선과 아주 비슷하던데 크기가 더 크다고 하죠?
네, 승무원이 타는 공간의 지름이 5m로 3명이 탔던 아폴로 우주선의 3.9m보다 큽니다. 오리온 우주선의 승무원실에는 기본적으로 우주인 4명이 타고 21일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임무 수행 기간을 최대 2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을 이용한 첫 유인 비행을 2021년에 그리고 우주인을 태운 첫 화성 탐사는 2030년께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라디오라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 시인 정찬열 씨와의 만남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찬열 씨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서 북녘당 곳곳을 둘러보고 북녘의 산하는 어떤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또 느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찬열 씨의 이번 북한 방문은 한반도 국토 답사의 마무리 성격을 짓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정찬열 씨는 지난 2009년 한국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종단, 또 2011년에는 다시 강원도 고성에서 서해 연평도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서 횡단한 후에 내 땅 내 발로 걷는다, 아픈 허리 그 길을 따라 두 권의 책을 낸 바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정찬열 씨로부터 한반도 남녘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가 길에서 얻고 느낀 소회,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한국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이 미국에 사시는 한인이신데 이 왜 한반도 국토 답사를 하게 되신 겁니까?
예,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종단을 그 처음 시작하려면서 그런 얘기를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하니까 그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네.
뭐더라고 그런 일을 하려고.
네.
하냐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로 해서 미국에 이민 온 지가 30년 됩니다.
그러면 몇 년에 오신 건가요? 84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종단을 시작하던 해가 이제 25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민 4반세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을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차로. 근데 이제 미국 일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태어난 내 땅을 그 돌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되겠나. 우리 내 땅을 한번 걸어서 끝까지 가보자.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정단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입니다.
네, 특별히 그 지난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4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2011년 횡단하셨을 때 연평도도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예, 사건이 나고 난 후에 갔었는데 참 아주 그 전쟁처럼 그때 아직 그렇게 이제 그 집이 부서지고 하는 것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와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가서 이모 저모 아주 참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네, 그런 풍경들을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말도 안 해야 한다. 말로라도 정말 이 전쟁이란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우리 한반도를 갈라놓은 이런 그 참 분단 상황을 빨리 종식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그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분들 그때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지요?
그렇죠. 예,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도 모두들 많이들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폭격이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제가 많이 듣고 또 이제 그 저가 성당을 나가니까 네. 예, 성당 그때 마치 신부님 뵙고 신부님으로부터도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던 일들도 제가 이제 듣고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면은 함께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공멸이죠, 한마디로.
네. 예. 선생님, 그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그때 참 걸어가면서 많은 추억들이 남아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농민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새참을 먹으면서 아, 한잔하고 가라고 불러서 이렇게 막걸리를 먹고 가던 일도 생각나고 또 어떤 그 경찰 간부가 자기 집을 통째로 내주면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해서 잠을 자고 간 일도 있었고 참 그때 아주 재미있게 또 길을 걸어갔었죠.
예, 선생님 그 길에서 길을 묻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의 길들은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해주던가요?
길에서 길을 묻는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속초 가면 그 낙산사 그 돌계단에 이제 새겨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 그 길에서 길을 묻는다는 것을 화두로 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지만서도 아직도 사실은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본 길에 대한 제 생각은 길은 그 나의 어머니요,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이 뭐 어차피 왔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뭐 사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는 또 스페인에서 그 샌티아고 가는 길을 이제 갔다 왔는데 31일 동안에 그 막막한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 인생에 아팠던 장면들, 슬픈 장면들, 괴로웠던 장면들을 이제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화해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를 빌고 이런 과정들이 혼자 걸어가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의미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는 알게 되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리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그 살아봐라 살아봐라라고 해줬다는 그 쌍코뺑이?
예.
저는
예,
처음에 이게 무슨
네. 예.
처음엔 전 이게 무슨 별명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쌍코뺑이를 아시나요? 하는 그 제목은 제 첫 번째 산문집 제목이지요. 쌍코뺑이를 아시나요? 한 그 책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쌍코뺑이라는 것은 제 그 고향 마을 그 뒷산 동산 이름이에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이제 전남 영암인데 그 언덕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쌍코뺑이 이렇게 이름이
그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지게지고 일하면서 아주 막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서 그 내가 찾아갔었던 그 제 마음의 고향이지요.
네, 그 선생님 그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그 힘들고 답답했을 때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쌍코뺑이었군요.
그래요. 제가 일곱 남매 중에서 이제 그 장남입니다. 야, 그 당시에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병을 얻어서 누우셨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아버지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랬는데 한 4년쯤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어느 날 제 친구 녀석이 아예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네.
아,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느낌도 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울고 하던 그런 언덕인데 제가 21살 먹었던 설날 아침에 네, 늦었지만서도 야간이라도 고등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언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네.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곳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받곤 하는데 이제 그곳 생각하면은 그때마다 그 바람이 불면서 나무 이파리들이 살아보라 살아보라 이렇게 그 응원해 주던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지나고 보니까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의 그 방향이 문제인 것이지 몇 년 늦고 빠른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 쌍꺼풀이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누구나 쌍꺼풀이 하나쯤은 다 가슴 속에 아마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이 대단한 일, 뭐 그럴듯한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것 같은 이런 일상들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느낀다면은 매일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정찬열 씨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에게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이번에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한 북녘당 곳곳을 걸어서 둘러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끝으로 한국가요 Someday 2인조 여성그룹 수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방송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sh cow, cash cow입니다.
Let's pretend you are in a major U.S. city. And that you are listening to a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and you hear this. Cash cow. Cash cow. Well, what does this mean?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Bob. Ever since you opened your coffee shop, you have been very busy. Is the business going well and making money?
Yeah, I can't believe it. It's going really well. In fact, my coffee shop is becoming a real cash cow for me.
네, 리디아가 밥에게 Hey, Bob, ever since you opened your coffee shop, 이봐, Bob, 커피숍을 열고서 you have been very busy. 정말 바빠진 것 같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 커피숍은 음악을 들으면서 주로 커피나 음료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며 얘기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리디아는 Is the business going well and making money? 장사는 잘 되니? 돈도 많이 벌어? 라고 물어보니까 밥은 기분 좋게 Yeah, I can't believe it. 그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야. It's going really well. 정말 잘 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또 밥은 In fact, my coffee shop has become a real cash cow for me. In fact, My coffee shop has become a real cash cow for me. 사실 내 커피숍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s the business going well and making money?
Yeah, I can't believe it. It's going really well. In fact, my coffee shop is becoming a real cash cow for me.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sh cow. Cash. C-A-S-H. Cash. Cow. C-O-W, cow, cash cow입니다. Cash는 돈, 현금이고요. Cow, cow는 암소입니다. Cash cow는 많은 흑자를 내는 물건 혹은 사업들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Cash cow is an idiom used to describe a business or a part of a business that makes a lot of profit or dependable source of income. Cash cow는 milk cow, 즉 암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암소를 한 마리 사서 여물을 잘 주면 질 좋은 우유가 생기죠. 이 우유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치즈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고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Windows is the cash cow that made Microsoft a huge company. His new idea is the company's new cash cow. 이렇게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 바로 cash cow, cash cow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Bob, ever since you opened your coffee shop, you have been very busy. Is the business going well and making money?
Yeah, I can't believe it. It's going really well. In fact, my coffee shop is becoming a real cash cow for me.
오늘의 영어 표현, cash cow,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나 사업, a product or service that makes a lot of money for a business, cash cow. 꼭 기억해 두시고요.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Until next time, bye-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1년 12월 12일 오늘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무선 통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Back in 1901, in Newfoundland,
when he picked up the Morse telegraphic letter S.
이날 마르코니는 영국에서 발신된 무선 신호를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마르코니가 수신한 전파는 모스부호로 S였습니다. 187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르코니는 어렸을 적부터 안테나 사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실험을 하는 등 무선 전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마르코니는 후원자를 찾아 영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한 전기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무선 전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오늘 마침내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무선 통신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성공은 라디오 통신과 선박 운항 등 통신 발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1915년 12월 12일 오늘 미국의 대중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미국 동부 뉴저지주 호보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이민 2세 출신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원래 이름은 프랜시스 알버트 시나트라였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호보킨 4라는 그룹을 결성해 음악계에 뛰어든 시나트라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음악 판매와 콘서트 흥행에 성공하면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합니다. 1943년에는 영화에도 데뷔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나트라는 1953년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에도 출연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배우로서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Frank Sinatra in From Here to Eternity, Colombia. And who please is the winner? The winner is Frank Sinatra.
프랭크 시나트라는 다혈적인 성격과 마피아 연계설이 제기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미국 대중음악의 거인, 20세기 최고의 연예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후 1998년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6만여 명의 해외 어린이들이 미국의 미립국을 기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미국 남부 국경과 인접한 중미 국가 출신입니다. 폭력이나 마약 조직 혹은 가난을 못 이겨 기회를 상실한 채 어떻게든 미국 땅으로 먼저 건너와 훗날 헤어진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는 무모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이민 행렬에는 인신매매 조직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미국 이민 정책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미 국가 정부들과 함께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근본 요소들을 퇴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되돌려보냈을 때 이들의 재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중미 국가에 관한 미주개발은행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와 중미 국가들은 가족, 친구, 무역,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상호 연결돼 있다며 중미에서 발생하는 일은 우리의 문제인 만큼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 가지 행동 분야에 집중하면서 지역 정부들과 개발은행들이 착수한 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번영을 증진하고 둘째는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가 북부 삼각지대의 번영을 위한 동맹 계획에 따라 그들의 약속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지지하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연단에 앉은 3명의 대통령들이 도전에 오래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중미 국가들이 그 계획을 지지하도록 해외 지원을 늘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미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와 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미 국가들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는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은 1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국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신문 방식이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IA의 특별 신문 방식 은 테러 분자를 잡아내고 다시는 그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공개한 CIA 고문실태 보고서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신문 결과가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또 CIA가 법을 위반하고 테러 관련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1일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미 당국이 심각하고 제도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두 달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11일 도심 점거 시위가 벌어진 애드미럴티의 마지막 남은 시위 현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날까지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사실상 마지막 시위에는 사회활동가들과 민주계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 작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에너지와 군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로사톰사는 인도에 적어도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 군수업체가 조만간 최신의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해 인도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일북협의 때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처들의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대표단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서대하 북한특별조사위원장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협의 시작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장관에 대한 장례식장이 1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지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치러진 지하드 아브아인 장관의 장례식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던 이스라엘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의 부인 출신 시몬 그바그바를 신병을 요구하라고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바그보 전 대통령 부인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녀를 자국 내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의 부인 시몬 그바그보는 남편과 함께 살인과 성폭행 등 여러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세계뉴스 이주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